2021년 1월 1일은 내 인생 최악의 날로 꼽을만 하다.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마음을 아르며 처음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기 때문이다. 밤을 꼬박 세우며 나는 마침내 인정해야 했다. 이젠 허울 좋은 전업작가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젠 뭘 해서 먹고 살지? 그렇게 다시 직장인이 되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황보름 작가의 책 단순 생활자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피디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피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작품 소개해드릴 텐데 오프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첫 줄부터 1월 1일이 대체 무엇이간데 이놈의 연말연시가 무엇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한 주 앞이네요. 무엇이간데 이 연말연시가 사람을 설레게도 하지만 저는 한 해한테 갈수록 고통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설렘보다
내가 뭐 했나 이런 건가요?
일을 해.
내년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보다는 아 올 한 해 또 잘 못 살았네 이런 반성이 너무 커가지고
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네.
그러니까 그 연말연시 그 0이라는 리스크 그 사람이 세워놓은 그 인위적인
뭐냐고,
시간의 단위 네. 그것 때문에 사람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저희 이제 공감할 수 있다.
아 진짜요? 저는 사실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 없었는데 밤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하필 마음속에. 이날을 뭔가 네. 데드라인처럼 뭐가 있었던 뭔가 바뀐 거야. 날인 거야 이날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어제는 그쵸? 일하느라 못 자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그 뭔가 결정이 필요한 상황, 결심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럽기도 했다. 나는 결심을 계속 못하고 계속 괴롭기만 한데 이 사람은 결심을 하네 이러면서.
아 부러울 필요 없어요. 이분도 네. 결국 마침표를 찍었지만 나중에는 또
아,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련이 그렇게 네.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 분이 누구냐면은 황보름 작가예요. 베스트셀러 소설 그러니까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그렇죠. 네. 이 글을 쓴 황보름 작가의 에세이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마침표라는 글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다는 건 어쨌든 내가 써오던 문장이 있는 거고 해오던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순간이 온다.
온다. 책플릭스에 마침표 찍는 순간 온다.
마침표 인척했는데 말줄임표였던.
아, 우리는 맨날 그렇지 뭐. 점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다음에 두 개 더 찍고. 그렇게 되는. 네. 그래서 연말에 우리는 어떤 문장에 마침표를 좀 찍게 될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 책 가지고 왔습니다.
아, 컨셉충이죠.
네, 컨셉충 장난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황보름 작가의 단순생활자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황보름 작가가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이야 좀 알려졌잖아요. 이 베스트셀러 소설이 그럼요. 되면서 근데 이 작품이 발굴되기 전까지 황보름 작가는 전업작가로 살면서 생계가 불안정했대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 전에 에세이집도 쓰고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업작가로는 마침표를 찍고 직장인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장인이 돼서 너무 놀랐던 게 아니 책을 수천 권을 팔아야 들어오는 그 인세가 그렇지. 월급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
직장 좋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신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약 같은 건데.
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개월 후에 회사에서 메일을 확인해봤는데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책이 수상작이 됐다는 메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입틀막 해야 돼. 소리 못 들으잖아.
나 지금 로또 된 거야?
근데 이제 일은 해야지.
표정으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전업작가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이때를 인생의 최악의 날로 꼽으면서 고민을 해서 결정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고 미뤄왔는데 사실 겉으로 보기엔 작가인데 속은 백수였던 생활. 이거 내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스스로 위로도 해요. 좋아하는 생활을 이토록 오래 누릴 수 있던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기.
그치.
정말요. 아무나 하는 경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신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소설이 수상작이 됐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아 다시
그렇지. 어떻게 때려쳐?
전업작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괴롭다.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 한 것도 지금 정말 좋은 일인데.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요. 안 돼. 너 마침표 찍었잖아.
정신 차려.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에세이의 시작이 되는 첫 작품이에요.
시작부터. 네.
제가 오늘 이 에세이를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딱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어떤 거가 있는지.
마침표.
그러면서 저희한테 회사는 아니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정답을 하나 제거한 다음에 답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회사는 전 마침표 찍을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말줄임표.
이거 안 들어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마약 같은 월급. 아 농담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찍고 싶다라는 건 보통 청산하고 싶은 생활인 거잖아요. 그쵸? 이대로 지속할 수 없는.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취미 탐색이었어요.
아, 취미 내가 탐색의 마침표?
20대의 시간을 뭔가 나도 좋은 멋진 취미를 하나.
그치.
남들한테 전 취미가 이거예요. 라고
농구예요. 농구도 좀 하고.
특별한 취미를 뭔가 갖고 싶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찔러봤구나.
근데 어떤 것들을 그냥 지금 생각하면 취미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쉬는 시간에 즐겨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꾸준히 하면 되는 건데 계속 저희가 새로운 거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이거 찍먹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하다 만 게 너무 많아요.
뭐예요?
다 이유 혹은 변명이 다 있는데
돼,
하나는 원래 좋아하던 그 필름 카메라를 사진을 찍고 좋아했는데 필름이 너무 비싸졌어요. 작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한 장 한 장 사진 찍을 때마다 이게 얼마짜린데가 그치. 자꾸 생각이 나서 끊었고 그리고 제가 액션캠도 한 몇 년 전에 사서 열심히 찍었거든요.
샀어요?
그 파일만 쌓이는 거예요. 촬영본만.
맞아, 맞아.
이걸 언젠가는 꺼내서 편집하고 뭐 해야 되는데
나도
정말
그래,
파일만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업이랑 좀 다른 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걸 또 좋아해서 올해 그 점성극기 책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숫자 순서대로 점을 이으면 고양이가 되고 강아지가 되고 옛날에 그런 학습지 뒤에 있던 그런 거 있죠.
네모네모 로직이랑 비슷한.
제가 네모네모 로직이 또 지겨워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바꾼 건데 이것도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 한 3마리 하고 끝났고 제가 또 최근에 한 거는
쉽지 않네.
모루 인형 만들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모루 인형?
요새 유행한 또 취미예요. 제가 옛날부터 레진공예 유행할 때 레진공예 찾아보고 그 유리공예 유행할 때 유리공예 찾아보고 요새 모루 인형이 유행해서 이건 제가 사서 해봤거든요. 그게 세트가 6마리를 만들 수 있는 세트를 사서 6마리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고
끝났어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침표가 있네.
저는 마침표네. 살 때는 항상 꿈을 꾸거든요. 내가 이게 소질이 있으면 부업을 할까?
상상을 하죠.
아니면 선물이라도 할까? 근데 그냥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제가 오랫동안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시간
그치.
아까워서 때려치고
맞아 미라클 모닝 했었어 심지어
맞아, 맞아.
여러분 오지가 약속을 지켰어요.
한두 달 했어요. 네,
그래서 꽤 오래 했어.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나다가
걱정 놀랐잖아 인스타
일어나서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안 하고 있고요.
자기로 했어.
저희 내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언젠가는 완벽한 핏이 나타날 거다.
나에게 맞는
나의 완벽한 취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게 나타날 거다라는 이 환상을 이제 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뭔가
그렇네.
특별할 필요가 없고 책 읽고 영화 보고 그냥
그래.
동네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누워 있어도 돼.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건데 뭔가 너무 환상을 찾아다녔다.
이제 진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취미 찾기?
내년 봐야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를 막진 않을 거예요.
찾아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취미 탐색의
시간에 마침표를 좀 찍고 싶다.
오지가 원작을 잘했네. 저는 어차피 회사랑 비슷한 우울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프로 괜찮러였어. 괜찮러.
괜찮다.
괜찮아요라는 얘기를 지긋지긋하게 해가지고 안 괜찮은데.
그럼 이제 불만러가 될 건가요?
그래서 아니요. 자발적 호구에 마침표를 찍겠다.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할 수 있겠어요?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과로잖아요. 책디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네. 우리 같이 고생하니까. 근데 이제 뭔가 회사에서 저한테 누가 부장님이 와서 뭘 부탁하거나 할 때 죽어도 거절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지간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힘들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이제 일상. 아직 괜찮아요? 라고 하는 정도로 그럼 나 진짜 힘든 거야. 내가 아직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아직 할 만해요.
진짜 힘든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냥 내가 하지 뭐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점도 좀 있었고 어떤 회사 안에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죽어요. 이러다가.
이걸 최근에 좀 확실히 느껴요. 이게 몇 달 우리 지금 같이 방송 준비한 지 1년 다 돼가니까 이걸 1년을 겪고 나니까 막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괜찮은 건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말을 잘 해야겠다.
그치.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부장님이 와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 추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놓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처음 해봤어.
근데 의외로 큰일 안 일어나죠.
아, 그냥 뭐 그분은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냐?
보다. 그래, 그럼 할 수
그래,
없지.
그래, 힘들구나 하고 이제 위로해주시고 가.
거절해도 세상이 안 끝난다는 걸 스스로 계속 생각해.
누군가 하겠지,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나 같은 애 옆에 또 하나 있으면 걔가 하겠지 뭐.
다른 괜찮나가.
그래서 다른 일단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후보에 마침표를 찍겠다.
아, 두 분 다 꼭 마침표가 말줄임표가 아니길 바라고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데 야식의 마침표를 찍겠다.
아이씨, 아, 뻥치지 마. 아, 말 같지 않은
제가 거의 주 7일 먹고 있어요.
그냥 드세요.
아니, 근데 왜? 새끼랑 저는 사이클상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게 저녁 식사 같은 거잖아.
저는 새끼가 점심, 저녁, 야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야식을 안 먹어야지 다음날 아침이 개운한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박상영 작가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밥만 먹으면 돼.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인데요, 완전.
근데 또 이게 마침표가 될지 어쩔지는 이제 내년이 돼봐야 알겠지만.
음식은 제가 없어요.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죠. 아니면 건강한 야식을.
야, 우리 너무 제한돼. 비관적이다. 힘내. 마침표 찍어봐.
네. 네, 한번 응원해 해볼게요.
주자. 응원해주자.
근데 어쨌든 마침표 우리가 다 찍었지만 네. 다시 이제 흔들릴 수 있잖아요. 황보름 작가처럼.
그렇죠.
황보름 작가는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요. 이미 찍어놓은 마침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마침표 뒤에 다음 문장을 이으면 되지.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마침표 이후에 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침표는 끝이 아니었다.
끝은 아닌데 네. 이제 아니,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네.
편집점이다.
그러니까 마침표의 위치가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책장 덮는 맨 끝에 마침표일 수도 그치. 있고 다음 문장이 시작될 때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가는 이제 후자를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마침표 찍고 싶은 것들도 막상 내년에 어떤 마침표가 될지는 다음에 내년에
살아봐야 오는, 알지 뭐.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 마침표를 찍은 후에 다시 전업작가가 되기로 합니다. 이 황보름 작가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추진력이 좋으시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가의 일상이 이 에세이에 담기는데 반은 작가고요. 반은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요. 이제 뭐 청소하고
생활인.
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본업이 있고 남은 시간에는 또 다른 나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생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작가는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이 책에는 작가와 생활인 두 모습이 비슷한 비율로 담겨 있다. 오늘도 단순하게 잘 살았다 하면서 제목이 단순 생활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나를 네이밍해서 규정짓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이거
싶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였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인의 SNS를 보면은 그 소개란에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텃밭 생활자, 정원 생활자, 동네 산책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해시태그 많이 봤던 해시태그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어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특색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딱히 무언가를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오지처럼 오지가 취미를 탐색했던 것처럼 막 탐색을 해봤는데 이걸 평생 할 무언가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딱히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애정하고 좋아하는 걸 가져다가 이름을 붙여서 내가 그냥 밀어붙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주변에서는 아니 동네 산책을 다 하지 너만 해? 뭐 정원 가꾸는 거 너만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유난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변의 딴지가 신경 쓰였는데 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꾸준히 밀어보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해시태그 계속하면서 나는 정원 생활자야, 동네 산책자야 막 이렇게
자기암시 효과가 있어요. 해시태그가
밀어붙였는데 2년 뒤에 동네 산책자를 주제로 강연 섭외가 들어와. 별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다 한다고 하지만 내가 밀어붙였더니 남들도 그렇게 나를 보기 시작하더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이제 네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실제로 많이 바뀌었겠지. 그리고
그렇게 붙인 이상 네,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또 흘러가는
오늘 할애를 했겠죠.
근데 저는 이 책의 작가도 자신이 이제 단순 생활자라고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 이외에 나는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2023년에 나도 내가 밀어붙이는 뭔가 네이밍 작업을 하나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해 키워드를 네이밍이라고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이 네이밍이 바뀔 수 있어요. 2023년 내가 붙인 네이밍은 무엇인가?
뭐야?
라고
진짜
여러분께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부터 까봐요?
네. 근데 저는 너무 평범해가지고 처음에 뭐 커피 애호가 공원 생활자 고데기 기술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근데
커피 애호가
이미 갖추고
이제.
있잖아.
네,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운전하는 몽상과 같이 왔습니다.
운전을 하지, 맞아.
아, 근데 몽상하는 운전 몽상 위험한데?
아니, 딴 생각 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는데.
야,
사고 나는데.
아니, 저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쵸. 저 운전 진짜 공감해요.
아니, 그리고 여긴 자유롭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운전이 빡세지가 않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운전이라는 걸 올해 처음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고 저한테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도 그런 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밤이 되면은 라이트가 보이잖아요, 차마다. 근데 그 라이트가 다 표정이 있어요.
잠깐만, 검사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서 막 찡그린 표정, 이건 어디 브랜드지? 막 혼자 이렇게 상상하면서 가고, 어디 막국수집 간판이 있다 그러면 간판을 왜 저기다가 했을까?
역시 INFP.
막 얼마짜리니까 뭐 저기서 막국수집을 하면 얼마나 잘 되는 걸까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아, 난 정말 운전하는 몽상가.
그렇네.
라는 네이밍을 붙여봤어요.
그걸로 강연 섭외는 안 들어오겠다.
아, 그러니까 그건 망했어요.
근데 진짜 운전할 때 약간 명상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핸드폰도 못 보고.
맞아, 맞아.
그치.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전방주시 측방주시밖에 없잖아.
장거리 하다 보면 사실 신호도 없는 고속도 달리면 그치, 사실은
멍하죠.
멍하면서 머리 뒤집어지면서 막 고민됐던 내용들, 아까 했던 대화들이 막 지나가는, 정말 뭔지 공감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올 한 해를 이제 돌아봤을 때 어땠나를 조금 생각을 그래.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들 중에 좋은 걸 하나 소개를 하면, 저는 구조조정 생활자였어요.
뭐?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많이 한 한 해 안에.
아, 집에 가게를.
아니, 예, 제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2년이 이제 좀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초보라는 그 프리미엄 있잖아요. 내가 좀 잘 못하고, 집도 막 나한테 어울리는 뭐 살림 그 가재도구나 가구나 뭐 뭐든지 내 취향을 잘 모를 때라 이것저것 사들이기도 하고 버린 것도 있고 뭐 집이 약간 두서가 없었달까? 열심히 뭐 살림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올해 큰맘 먹고 처음에는 하나 둘 막 몇 개 없던 양념통도 이제는 많고, 쉽게 말하면 후라이팬도 낡은 게 있고 옷장도 옷이 막 정리 안 된 게 있으면 어느 날 이제 큰맘 먹고 정리함 그만해? 같은 거를 사가지고 각 방별로 필요한 구조조정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정말 욕실 대야를 처음 사봤어요, 제 돈으로.
욕실 대야 필요해?
그동안은 정말 간이식으로 뭐 걸레를 빨든 뭘 하든 정말 대충대충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생활에 필요한데 빠져있는 그치. 나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양념 선반, 옷방에
드릴 같은 거.
그 계절에 안 맞는 버리고. 모자나 가방 놔두는 수납함 그치, 그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차곡차곡 정리만 해놨던 건데 이게 작은 일인데 정말 큰맘 먹고 홈플러스 모던하우스 가서
가야지.
쫙 이제 보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줄자로 다 재가지고 정말 이사할 때처럼
저는 구조조정 생활자입니다.
이걸 처음 해서 그걸 시작으로 두 번째는 집안 가계부와 통장을 싹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혼을 하면서 내 살림을 처음 해봤는데 거의 그냥 각자 벌어서 막나니처럼 막 크게
해프리스는
낭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모이지도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정리 생각 못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이제 2년 전셋집 연장도 했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각자 한 달에 얼마를 수입 있고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지 해보자 이거를 싹 정리했어요.
야, 큰일 했네.
쪼개기라고 하죠. 그런 것부터 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고 막 계속 나 이제 어른이다.
그치, 어른이다.
집에 양념통 선반도 있고 가계부도 있는 사람이다 내가.
2023년 어른이 되었다.
신혼의 마침표를 찍었다.
나 이제 정말 진정한 내가 가게의 어떤 주인이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안 된 게 생활의 제 시간,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이런 시간들에 대한 그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그건 내비둬.
제가 최근에 시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간 일기.
원래 학생들이나 이제 그 수험생들 쓰는 10분 단위로 이제 기록하는 그거를 제가 해보고 싶어서 일단 한 달짜리 이제 교보문고 그 갖다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것도 이제 아까 미라클 모닝처럼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한 달에 마침표 찍는 거 아니야?
아직 취미 근데 탐구 중인 거 같은데.
취미 탐구 그러니까 아직 12월 말까지 유예 기간이잖아요. 이게 12월 한 달 동안 쓰는 일기장을 사가지고 제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는 중이고 나중에는 그걸 그리는 게 목표예요. 최종적으로. 그 방학생활 계획표 아세요?
네.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 딱
이렇게 파일을 나눠가지고 여태까지는 꿈나라 여기는 아침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제 생활을 그렇게 한번 계획해보는 게 12월 말까지 하려는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는 나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네. 중요한 한 해였네요.
내년도 네. 가능하면 이 기세를 가져가 볼자.
이런 기세다.
상황입니다. 네. 구조조정할자.
내년에 뭘 구조조정할지.
다들 조심하세요.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거 아닌가.
인간관계 구조조정 들어갈 수 있으니까.
책으로 잘라야겠다.
이거 낭비다라고 네.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되게 짧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네이밍이라길래 꾸준히 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1년간 꾸준히 했고 사람들이 다 안다. 저는 프로 계단러입니다.
아
계단 주구장창 탔다 진짜.
와 계단 생활자네. 네,
진짜 계단 생활자. 계단 생활자.
네, 계단 생활자인 게 이제 회사에서도 엘베 탈 때 있고 안 탈 때 있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헬스장으로 바꿨는데 이사 오면서 천국의 계단 아십니까?
아, 그 유명한 그 지옥의
계단. 끝도 없이 올라가는 지옥의 계단을 제가 일주일에 최소 4번에서 많으면 6번 운동을 맨날 무조건 해? 가니까 이게 이제 올 한해 저의 멘탈을 지키기 위한 루틴이었는데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무릎 괜찮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무릎이 오히려 더 나아요. 런닝머신보다.
그러면은 그 계단 생활자 생활을 내년에도 네.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루틴형 인간이어가지고.
근데 왠지 장수할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도 6시간 이상만 자면은 무조건 운동 가야 되고.
맥주 저만큼 먹는데도 왠지 장수하실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술 많이 안 먹어요.
아, 계단 생활자.
계단 생활자.
언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지.
이건 이사 가면 마침표 찍힐 것 같아.
아 그래요?
왜냐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은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 있어가지고 하는
오늘
건데.
일단 밥 먹으러 갈 때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그럽시다.
왜냐면 컨셉을 유지하세요. 컨셉은, 계단 생활자라. 네.
아 그래서 나 유산소 못 하고 회사 온 날은 계단으로만 다녀.
그렇죠.
오 진짜.
컨셉은 유지한다.
근데 2층이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네.
강연 섭외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셋째가 강연 섭외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나마 구조조정 생활자가 가능성이 있는.
어감이 좀 부정적이면 안돼.
불필요한 거 버리라고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정리 스페셜리스트.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떤 생활자로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그 생활에 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 내년에는 또 어떤 생활자로 살고 싶으신지까지 남겨주셔도 저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황보름 작가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 손을 떠난 이야기는 어디까지 나아갈까? 이 이야기가 각각의 개인과 맺는 순간에선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 단순 생활자 황보름 작가 얘기를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얘기를 나누고 저의 지인인 뭐 텃밭 생활자 얘기도 나누고 또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닿을까라는 이런 궁금함을 가져보면서 저희 책플릭스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내년에도 이 마음을 그래. 유지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갑자기야 지금 마침표 찍겠다는 얘기 나온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끝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물고 물어져서 우리 내년에도 계속되겠다라는 네. 말이었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황보름 작가의 책 단순 생활자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클로징 코너는 두 분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희 올해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작품들. 이게 사실 내년을 위해 세이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으나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2021년 개봉작이에요. 네. 근데 이게 올해 한번 화제가 된 게 해외 영상 콘텐츠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라고 그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신선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100%면 만점인데 이게 100%를 잠깐 기록하면서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98%더라고요. 아직도 높아요. 국내에도 다시 소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주인공인 진아, 공승현 배우가 연기했는데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찐아이, MBTI로 치면은 콜센터 노동자고 온갖 진상들을 다 상대할 줄 아는 에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진아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약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행동을 해요. 타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엮이고 싶지 않고 직장에서도 밥 맨날 혼자 먹으러 다니고 이어폰 꽂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진아의 삶에 두 사람의 특이한 사람들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콜센터에 들어온 신입사원 후배예요. 부침성이 되게 좋아. 선배를 막 따라요.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냐면은 진아 옆집에 고독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 뒤에 세입자로 들어온 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진아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생기고 이제 얽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아라면 절대 하지 않을 어떤 행동들과 선택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진아가 바라보면서 또 어느 정도 거기에 관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인가 성장하게 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1인 가구에 대한 묘사가 일단 굉장히 구체적이고 살아있습니다. 연기 그리고 특히 표정 연기가 다들 너무 좋아요. 고독사나 뭐 콜센터 1인 가구 이렇게 좀 힘든 이슈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겁지 않게 되게 공감 포인트 많게 잘 다뤄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화두인 시대이기도 하죠.
그렇죠. 혼자 그쵸? 사는 인구가 진짜 많이 늘어가지고
그쵸? 코로나 엔데믹 첫 해기도 해서 올해가 이제 연말을 붙잡고 혹은 내년 초에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한 버전이 있습니다. 저랑 책디가는 오뜨밀 채널에 12월 25일 방송분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거기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깨알 홍보를 위해 가져온 건가?
그건 아닙니다.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다.
오 진짜?
제일, 그러니까 이 좋았다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데 예를 들면 엘리멘탈 같은 영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어떤 다른 상업성과 그 영역에 있는 것이고 독립영화인데 우리가 독립영화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올해는 많이 못 다뤘어요. 영화 맞아, 자체를 맞아요. 많이 못 다루기도 했고 책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한번 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이 작품 예고편 보고 저장해놨는데 저도 영화를 한 편 들고 왔습니다. 지옥만세라는 작품이에요. 아까 덕PD가 소개한 작품도 그렇지만 이 작품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지옥만세요?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네. 세다.
지옥만세. 옛날에 불신지옥 이런 영화도 있고 했는데 이 작품은 사실 제목에서만 느껴지는 종교적인 어떤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는 사실 아니지만 흥미로운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주인공은 학생인데 두 여자인 친구인데 남이랑 선우라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학교폭력 피해자예요. 그래서 둘이 너무 시달리다고 돼서 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막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러니까 그 수학여행 가는 날 우리 같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결심하고 둘이 모여요. 어디 폐허 건물에.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뭔가 어설프고 잘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해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에 이 둘을 괴롭혔던 학폭 주동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근데 그 친구가 집이 망해서 좀 어디 야반도주에서 어디 망한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억울하다.
복수를 해야
된다.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저 아이한테 복수라도 하고 내가 가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이 서울 상경을 결심하게 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어차피 죽기로 했으니까.
잃을 게 없는 거야 지금. 얘네 둘은. 이 둘은 조금 둘 친구가 되긴 했지만 둘이 조금 달라요. 남이 같은 경우는 선우와 달리 선우는 처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던 처음부터 시달렸던 아이고 남이는 처음에는 이 주동자와 함께 같이 어울려 다니던 소위 학교에서 잘 나간다고 막 애들 괴롭히고 다니던 그러다가 낙오해서 다시 이제 피해자로 전환된 그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도 이 선우는 좀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막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남이는 괄괄하고 씩씩하고 막 어때? 걔한테 복수해야지 막 입도 거칠고 막 그런 좀 완전 상반되는 또 성격을 가진 두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둘이 우여곡절 끝에 막 서울에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주동자인 체린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름도 주동자는
그렇죠. 전형적인
아니 지금 듣고 계신 체린 분들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뭔가 딱
체린 이름은 제가 없으니까 네. 이 체린이란 친구는 근데 서울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길래 가봤더니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모종의 어떤 종교 기관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종교의 귀에서 뭔가 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선한 말투와 표정으로 따뜻하게 이 두 친구들을 너희가 오다니 정말 기적이다 너무 고맙다 막 너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이게 약간 미량인가?
이게 미량이랑 많이 비교가 돼요. 네. 그래서 이 기관은 이제 같이 이제 유사 기독교지만 뭔가 다른 사이비 이제 이단 종교의 어떤 시설인데 여기에는 체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이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일종의 전도사 선생님 같은 인물도 있어요. 한명호라는 인물인데 더글로리의 재준이로 열연히 펼쳤던 박성훈 배우가 막 너무나 선한 얼굴로 어서 와 아이들아 하면서 막 이해를 해주면서 막 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 입장에서는 거의 막 커터칼 들고 지금 달려들 기세로 막 달려왔는데 너무나 선한 얼굴로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혼란 속에서 여기서 이제 며칠 묵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전반부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이 어떤 숨겨져 있던 이 종교의 어떤 실체가 조금씩
재밌네.
이제 벗겨져 가면서 처음에 이 체린이란 친구는 너무나 진심으로 용서를 막 빌고 자기가 너무 죄를 막 회개하고 반성해서 이 종교에서 강조하는 어떤 구원의 공간 낙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이 낙원이 뭐 실제로도 아마 실제 사건이 모티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섬으로 보내준대요. 아마 연상되는 그 종교들이 있으실 텐데 그 낙원이라는 공간을 가고 싶어서 이 합숙하는 모든 인물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막 어떤 것들이 드러나면서 막 파국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모종의 사건들을 막 겪고 나면서 이 나미와 선우 자기 손으로 이 현실이 너무 지옥 같은 현실이 너무 싫어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이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살아볼 용기를 얻으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돼요.
아, 차라리 지옥을 택하는군요.
이 삶은 지옥이죠. 현실은 지옥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번 그래도
살아보자.
어떻게든 우리끼리 또 그 과정에서 친구도 만나고 연대도 생겨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보자. 이런 결말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대비되는 낙원과 같은 어떤 이게 이 영화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대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 여기 너무 지옥 같아. 너무 짜증나.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현실도 살아볼 만한 어떤 곳이지 않을까.
안 가본 데는 판타지니까 결국.
그렇죠. 그야말로 낙원인 거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의 지옥 만세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뿐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좀 무거운 주제를 막 건드리지만 유쾌한 톤으로 저는 이 영화를 봤어요. 독립영화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인데 타임킬링으로도 저는 충분히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두 분의 추천작까지 들어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연말을 정리하는 댓글들 또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떠오르신다면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아마도 저희는 새해 보겠죠?
네. 그쵸. 그리고 올 한 해도 저희가 뜨문뜨문 찾아왔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는 2024년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